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된 차별에 관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지혜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의 삶을 알려주실 때 다른 말로도 표현하세요. 참 경건의 삶. 이것을 또 다른 구절로 가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요. 예배의 삶으로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야고보서에서는 참 믿음의 삶으로도 알려주세요. 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의 삶, 예수님 닮은 삶, 경건의 삶, 예배의 삶, 그리고 참 믿음의 삶. 같은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2장 1절에서 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차별하지 않는 사랑. 이로써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가 속한 천국의 삶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 차별, 차별의 영어로 하면 뭐였죠? Personal favoritism. 차별이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차별이 절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세상적인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영어로 보면 더욱 뚜렷하죠. Personal favoritism. 즉, 모든 사람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차별의 의미죠. 그래서 차별은 일단 외모로, 겉모습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그 밖에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하여 대한다는 뜻이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이 빠진,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과 교제. 그리고 그 대신에 다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별은 어떤 죄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차별을 없애자고 해도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소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아무리 모든 인권을 다 존중하고 모든 차별을 없애자고 해도 그것이 일반 은혜 가운데 보여진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것도 광명의 천사와 의의 일꾼을 가장한 거짓이요 차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차별, 곧 personal favoritism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마땅치 않다. 왜 그럴까요? 성도 안에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긍휼이 없는 자들은 절대 이 긍휼이 나오지 않고 오직 뭐가 자기 삶을 주장한다는 거죠? 차별이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7절에 보면 차별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 쪽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을 회방하며 살아가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여전히 차별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차별은 더욱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절대 마땅치 않다.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히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회당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죠. 헬라파, 유대파. 함께 지금 과부로 지금 돌아봐야 될 자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차별의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가? 차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께서는 복음의 지혜. 그 복음을 아는 지혜,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차별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지혜로 이 차별의 죄를 물리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받은 긍휼을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중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외모로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산상수훈 생각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도 안 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옥이 저희 것이니라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오직 긍휼로 너희를 대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의 짐까지 대신 지시고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기업까지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떻게 서로 외모로 판단하여 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금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없는가 차별로만 자기 기준으로만 대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긍휼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긍휼이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노라 할 때 긍휼이 빠진 믿음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긍휼과 함께 전하는 거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도 긍휼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차별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불신에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는 오늘 본문 8절 1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차별의 죄를 다뤄주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서로 차별하는 죄를 간음죄, 살인죄하고 연결을 하세요. 차별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지혜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그건 갖다 버리고 내 판단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 복음의 지혜로 살아가라. 이 싸움을 하라는 거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견과 내 정욕과 내 옛사람의 성품이 차별하여 대하는 그 마음이 솟아날 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 싸우라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깨닫고 누리며 그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삶을 회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과 예배의 삶이고 예수님 닮은 삶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verse 8 and 9.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차별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죠. 사랑과 반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악으로 여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죠. 8절에 보시면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고의 법.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알려주시는데 최고의 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법 중에 최고 뭐 이런 뜻일까요? 원어대로 하면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원어대로 하면 영어로 하면 royal law. 왕국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 royal. 그쵸? 우리가 이 royal family 하면 왕족들이라는 표현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법이고 예수님의 왕국이 다스려지는 천국의 법이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로열 패밀리잖아요. 왕족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 아버지의 가르침. 로열 라. 최고의 법이란 이런 뜻이에요. 이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높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 최고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왕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너희가 속한 왕국이고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지침이 사랑.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내신 것.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예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모든 계명이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즉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최고의 법으로 주시고요. 그 형제 사랑이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내가 높은 데서 사랑해 주지.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유, 그냥 사랑해 줘야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형제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낮아져 섬기는 사랑. 그것을 다시 말하면 긍휼로 대하는 사랑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이루셨고 베푸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왕과 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왕과 주가 되어 자기 소견대로 긍휼이 빠진 차별의 교제를 나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Do you remember what we have learned about 2 weeks ago? James says personal favoritism is not proper to Christians. Personal favoritism is the common attitude of sinners who did not receive God's mercy in Christ and who want to become God. So personal favoritism without God's mercy in it is a sin that we should turn away. It's not the image of God and Christ. And in verse 8 and 9 in today's passage, James tells us to obey the royal law. What is the royal law? It is the law given to us by Christ, our heavenly King, according to His image. And it is His love and mercy. When we love one another with Christ's love, we fulfill the royal law and witness His image and the reality of the heavenly kingdom of Christ. So personal favoritism is not the reality of His kingdom, and it is against His love and mercy.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결코 마땅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Catholic Church를 믿는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Catholic Church라는 것은 Universal Church, 즉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Catholic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Universal Church. 천주교는 Roman Catholic. 앞에 Roman이라는 것이 붙어야죠.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인데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차별이 없는 예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이 세상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교육 정도나 계급 등의 남녀, 뭐 모든 세상적 육체적 차별을 넘어선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 보편성, 신약의 교회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구약의 교회는 완전히 보편적일 수가 없었어요. 남녀의 구별이 있었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차별의 벽을 다 허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심으로 보편적 교회, 즉 천국 교회를 완전히 성취하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육체적 세상적 차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 장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소견에 따른 차별 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다 허무시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허무신 차별의 벽을 우리가 다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종류의 차별이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차별 없는 긍휼의 교제를 통해 복음의 빛과 천국의 현실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떠한 차별도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사랑과 긍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나눠요. 하나 제자고 하지만 그래도 또 나눠요. 인종, 언어, 지역, 나이, 성별, 빈부.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깨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넘치도록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고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 주신 질서와 위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차별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성을 따라 미움과 분노와 때로는 무관심과 업신여김과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앞서 차별하고자 할 때 내 죄성에 따라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회복하고 그 긍휼이 주장하는 교제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증거해야 될 천국 현실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최고의 법이고요. 우리가 속한 왕과 왕국의 법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차별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보았듯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 말씀을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 그래서 차별하라고 할 때 내 소견대로 차별하라는 죄악이 나올 때, 긍휼이 빠질 때 그냥 있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셨고요. 슬프게 하셨고요. 미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차별이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며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차별 차별하여 대한다면 내 주님도 나를 차별하여 대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여 대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어제만 해도 수도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심판이 수도 없이 맺을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세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왜 서로 차별하며 대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알려주시면서 야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지혜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야. 이것만 알려주시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복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걸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그 십자가 사랑만이 해결이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차별의 죄까지도 이기게 하기 때문에. So what we need to turn away from personal favoritism to the royal love is love of Christ. We need to know the gospel of Christ and enjoy His love and grace for us. That's the first thing we need. God loved us when we were sinners and enemies against Him. And He sacrificed His Son for our salvation. And He always loves us with forgiving love, bearing our burdens with the same love in Christ. Then we should witness His love, overcoming all kinds of personal favoritism, especially when we have fellowship with our brothers in church. We need to ask God for His wisdom to understand the gospel and His love. 우리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차별이라는 게 작은 죄,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죠. 살인죄, 간음죄와 더불어 말씀하세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같은 죄예요. 차별도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마음에서 정죄하고 판단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하셨잖아요. 다 똑같이 율법을 범하는 거고요.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그중 하나를 어기고 나머지는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율법은 다 지켜도 서로 차별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미움이나 뭐 판단하는 이런 모든 걸 포함한 살인죄 그리고 음욕 생각만으로도 정말 정욕을 품는 이 간음죄 그리고 차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다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 속에서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미움으로, 정욕으로, 차별로 그 하나되는 것을 깨는 죄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주장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판단하여 간다면 하나됨을 깨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잘라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다시 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12 and 13.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 무슨 뜻일까요? 이미 1절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케 한다는 거죠. 왜 자유케 하죠, 율법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고 자유케 된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다 순종한 예수님 같은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율법이 다시 정죄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유하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예수님 삶에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자유하는 율법이에요. 아버지의 가르침. 그 자유의 율법이 곧 최고의 법, 곧 왕과 왕국의 법이고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고 긍휼의 삶이라는 거죠.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행하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로써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가르침. 긍휼을 전혀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이 아무 긍휼도 베푸지 않은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긍휼을 전혀 증거하지 않는 자들, 긍휼을 증거하고자 하는 싸움조차도 없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원래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고 또 거부한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뜻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안에 싸움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 merciless judgment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사랑이 빠진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배우겠지만 그 뒤에 마귀의 믿음을 얘기하세요. 마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거짓 믿음. 마귀가 다 한대요. 그 얘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요. 교리도 알고요. 다 알아요. 마귀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그 아는 걸 가지고 왜곡해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일도 하고 그 아는 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요. 마귀는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차별해요. 마귀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요. 긍휼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긍휼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긍휼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지키자고 교제를 나눠도 긍휼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가?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같이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3 through 6.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긍휼로 인해 13절 마지막 구절처럼 마지막 심판에서도 이미 다 건져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영광 하늘에 앉혀주신 영광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긍휼 받으셨나요? 완전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긍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차별이 주장하려고 하는 죄를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모여 서로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러하죠.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서로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걸로 믿음의 증거를 삼으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라. 긍휼의 여김을 받은 것도 은혜고요. 긍휼의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verse 13.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긍휼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어 나타나야 우리가 그 긍휼을 정말로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긍휼을 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왜 나를 긍휼을 여기셔야 되나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주인에게서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을 심히 꾸짖으며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긍휼 없는 삶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긍휼로 나타나라. 긍휼이 먼저라는 거예요. In conclusion, James tells us to show mercy to others, our brothers. It is proper for us who receive God's mercy to show His mercy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n verse 13, James says, For judgment will be merciless to one who has shown no mercy. Those unbelievers who do not know God's mercy will not be able to show His mercy, then their judgment will be merciless. But we who do know God's mercy in Christ will show His mercy and witness our faith through our fellowship with others in mercy and love. And we obey the royal law of Christ, our King, of mercy and love. So let us come to the Word of God, the Gospel, which is the good news about God's love and mercy for us in Christ. Let us grow in knowing of His mercy in Christ. May God bless us to grow in the knowledge of Christ and His love and mercy.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여 그 긍휼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는데 너무나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의 삶을 위해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 예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기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에 있는 분들에게, 더 나아가 긍휼이 여기고 싶지 않은 자에게, 나를 긍휼로 대해주지 않는 자에게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기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님을 긍휼의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어떤 때는 생각해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긍휼을 베푸시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먼저 행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온전히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온전치 않더라도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곧바로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 예수님의 긍휼이 넘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내가 더 높아져서 아유 긍휼이 여겨주지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은 그렇게 해서 물려쳐지지 않아요. 그거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로 낮아지시되 십자가 죽음과 형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짐을 대신 지기까지 긍휼을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져 형제의 짐을 차별의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지기까지의 짐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요.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예수님의 왕국인 천국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더욱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갖 차별이 주장하여 내 안에서 샘솟듯 쏟아나는 그 죄성이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주장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마치 사단의 모습처럼 온갖 세상의 기준과 내 죄성과 미움과 분노가 주장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오니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긍휼히 여기는 삶, 최고의 법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더욱 살아가고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